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무엇을 배워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샘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말을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삶 속에서 시기와 다툼, 혼란과 악한 일을 멀리하고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사셨나요?
네, 저는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저의 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행동뿐만 아니라 말로서의 그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고 또한 저번에 성결하고 화평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도 이번 주에 저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빛이 되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말하는 것을 조심하면서 보냈고 네, 그리고 또 선하신 하나님의 삶을 본받으려고 노력을 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4장 말씀을 중심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겸손히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을 행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과 17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샘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을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야고보서 4장 1절을, 하나쌤이 야고보서 4장 2절을 읽어주세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야고보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말씀할까요?
싸움과 다툼이 있어요. 그리고 싸움과 다툼으로 인한 살인이나 시기 등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상은 해마다 크고 작은 싸움과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쳐서 가정과 사회가 깨어집니다. 이로 인해 개인뿐만 아니라 세상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쌤이 야고보서 4장 3절을 읽어주실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렇다면 야고보서는 세상에서 싸움과 다툼, 살인과 시기 등과 같은 문제들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말씀할까요?
네, 정욕과 욕심이 싸움과 다툼, 또 살인과 시기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정욕과 욕심이 가득한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삶은 우리의 가치관과 눈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경 말씀도 왜곡해서 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게 만듭니다. 자, 보명쌤이 야고보서 1장 15절을 하나쌤이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주실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야고보서는 정욕과 욕심이 자라나면 진리를 거스르고 사람들로 다투고 시기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살인과 사망에 이르는 죄까지 낳게 한다고 경고합니다. 저와 샘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야고보서의 경고를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 정욕과 잘못된 욕심을 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봄양쌤이 야고보서 4장 4절을 읽어주세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정욕과 욕심을 따라 진리를 거스르는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할까요?
간음하는 여자들과 같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삶이 진리를 거스르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가 경각심을 갖고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20장 5절을 읽어주실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신자들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삶에 대해 말할 때 왜 세상과 벗된 자들을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네. 자, 보명쌤이 예레미야 3장 8절을 하나쌤이 예레미야 7장 9절을 읽어주실까요?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배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네, 그것은 예레미야 말씀처럼 신자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세상과 벗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나그네가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여 간음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간음이나 행음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자, 봄양쌤이 야고보서 4장 5절을 읽어주세요.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야고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첫 번째로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을 읽어주실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참 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봄양쌤이 야고보서 4장 6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자를 물리치시고 어떤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나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야고보서 4장 7절을 읽어주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어떤 자를 피한다고 말씀할까요?
하나님께 순복하며 마귀를 대적하는 자를 피하리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면 악한 영들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자들을 귀신같이 알아보고 피할 것입니다. 자, 봄양쌤이 야고보서 4장 8절을, 하나쌤이 야고보서 4장 9절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니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한 후 신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하나쌤이 누가복음 18장 13절을 읽어주실까요?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느니라.
신자들은 누가복음 속 세리와 같이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한 죄를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사람은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사물을 잘 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빛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어둠 속에 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악함과 죄인됨을 깨닫거나 보지 못하고 잘못한 것이 없으니 교만해져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랑해요.
네, 맞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죄가 밝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쌤이 야고보서 4장 10절을 읽어주세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는 주 앞에서 낮추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6절의 겸손함과 4장 10절의 낮추라는 원래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는 형용사로, 하나는 동사로 쓰인 것입니다. 4장 7절에 순복할지어다는 아래와 두다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말씀은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를 놓아두라는 말씀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순종은 낮아짐을 말하며 겸손과는 때려야 뗄 수 없습니다. 저와 샘드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며 겸손히 우리의 죄인됨과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야고보서 4장 11절을 하나쌤이 야고보서 4장 12절을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비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서는 형제들을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며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은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나요?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또한 야고보서는 율법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려는 자에게 무엇을 알라고 말씀할까요?
사람은 율법의 재판자와 입법자가 아니라 준행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자이신 하나님이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야고보서 4장 13절을 읽어주세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이야.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려는 것일까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면서 이윤을 보겠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이 말씀의 잘못이 뭔가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보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야고보서가 책망하는 사람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는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쌤이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명쌤이 야고보서 4장 15절을 읽어주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야고보서는 열심히 일해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할까요?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리어 사람은 무슨 믿음과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할까요?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하나쌤이 야고보서 4장 16절을 읽어주세요.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야고보서는 무엇이 악하다고 말씀할까요?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이 악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야고보서 4장 17절을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또한 무엇이 죄라고 말씀하나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믿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들은 겸손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현세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쫓으면서 살아요.
네, 맞습니다. 앞에서 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윤을 보리라고 말하는 자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생명과 삶이 안개와 같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사람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자기 계획과 능력만을 믿고 자랑하며 사는 것이 잘못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 부명쌤이 전도서 12장 1절을 읽어주실까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사람들은 마치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삶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인생이 나그네의 삶과 같다는 것을 명심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의 죄인됨과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어렵다고 말씀할까요?
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허탄하게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되지는 않았을지라도 타인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죄의 등급이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혹시 우상 숭배 아닌가요?
네, 그럼 우리 보명쌤이 야고보서 2장 8절을 읽어주세요.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약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적용한다면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 곧 형제와 세상에 대해 무관심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과 17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삶이 안개처럼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고 욕심과 정욕이 다툼과 죄를 일으킨다는 것을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악을 피하고 바른 길을 가는데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의 행동이 혹시 죄였던 적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었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또한 저의 행동을 하나님 자녀로서 인정하고 또한 그 하나님 자녀답게 삶을 살면서 신자들이거나 불신자들 분들이 저의 행동을 보면서 아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쌤은요?
네, 저는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욕심 때문에 우리의 진리이고 또 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자들은 서로 또 다투고 시기하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린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서 욕심을 좀 내려놔야 하는 것이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린 욕심을 가지고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원수가 되는 일이기에 욕심을 버리고 참신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 자기 삶을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또 항상 우리의 빛이고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진리이신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의 잘못을 알고 교만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인간의 유한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북조선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고 가르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우리의 능력과 삶의 유한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원한 생명을 위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하론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 전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시간이 북조선 성도님들의 신앙에 유익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십니까. 류수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세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니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크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는 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북조선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은 어쩌면 교회에 관한 이런 내용은 나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북조선에서는 공식적인 교회 생활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로마의 핍박이 심했던 초대교회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을 지켜가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교회에 관한 내용을 마음에 담아두시면 성령님께서 각자의 상황에 합당하게 그 말씀을 적용시켜 주실 겁니다. 또한 마음에 품은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도록 성령님께서 북조선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교회에 관한 가르침이 담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 공동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두 분은 알고 계신가요?
네, 제가 알기론 교회 안에 파당을 짓는 분파의 문제가 크게 있었고요. 은사나 음식, 음행에 대한 것 등등 영적인 영역에서 문제부터 윤리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심각했던 문제는 교회 안에서 당을 지어서 분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심각했던 문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 당을 짓고 분열하는 이 문제를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당을 짓는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파가 나뉘고 분쟁이 있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사랑이 없고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하고 있고요. 결국 그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 당시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유력한 몇몇 사람을 따르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초대교회의 어떤 지도자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당을 짓고 또는 누구를 더 존경하고 좋아하는가에 따라서 사람을 중심으로 당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파라고도 말했잖아요. 이런 분파로 나뉘어지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면 좋았을 텐데 이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신과 다른 분파를 향해서 무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잘못된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한마디로 교회가 이미 분열이 됐거나 분열을 앞두고 있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에서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고 분파가 나뉘는 그 자체를 꼭 나쁘다라고만은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100명, 1000명이 모였는데 모두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서로 간에 공평하게 친하게 지내야 한다라는 생각은 오히려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여러 명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어떤 조직이든 간에 인원이 많아지면 일부러라도 거주 지역이나 나이, 기타 등등의 여러 기준에 따라서 분파를 만들고 소조 활동을 통해 친해지도록 만들기도 하니까요.
이런 소조 활동을 통해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가면서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현상 그 자체가 나쁘다거나 비성경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끼리끼리 모여진 분파가 다른 분파를 향해 서로 비난하고 필란한다면,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는 악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런 악한 모습을 보인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분파가 생겨났습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교회를 위해 서로 화목하고 연합하면서 기도와 전도에 힘썼던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 대적하는 잘못된 모습을 보인 겁니다.
자기가 속한 분파가 더 옳고 자기가 속한 분파가 더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군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지다 보니 자신들의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지고 자기 주장만이 옳다고 여기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거군요.
네, 그래서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이런 교회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고자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의 현실 상황을 아주 자세히 알고 싶어 했고, 그래서 결국에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분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어떤 자들이 문제인 건지,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교회가 가진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아주 잘 알게 된 것입니다.
분열된 고린도 교회의 얘기를 들으면서 바울이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된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해서는 거룩해져가는 성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아멘. 많은 문제가 있어도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사건 사고들이 있어도 교회는 교회이고 성도는 여전히 성도라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울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이고 성도라고 불렀다는 이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즉, 누군가가 죄 가운데 있다고 해도,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해도 함부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았던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누군가의 잘못이 손쉽게 알려지고 정죄하게 되는 이런 시대에서는 내가 보기에 잘못되어 보이는 교회나 교인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모습을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저런 일을 행하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야. 저런 행동을 하는 성도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네. 두고 봐.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식으로 내 기준과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심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물론 그런 말을 듣는 대부분의 교회는 분명한 잘못이 있는 일이 있거나 혹은 어떤 사람이 분명한 죄를 저질렀을 때 그러한 말을 하거나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자녀들을 정죄하는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은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다고 이 말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누군가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을 하되 성경적인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판단해야 한다는 뜻인 거죠?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성경에서는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종종 언급되는데 이 말씀은 세상적인 기준이나 내 생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정죄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줬다고 해서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저 사람은 혹은 저 교회는 나쁘다, 악하다 이렇게 내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그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알리고 다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판단할 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 기준에서 사람이나 상황을 판단하고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이건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내 기분이나 내 관점에서 뭔가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판단을 할 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만 해야 참되다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심지어 고린도 교회의 문제처럼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라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기 위해서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묵상의 시간을 가졌을 게 분명합니다. 바울이 아무 생각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성도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깊은 기도와 묵상 끝에 그럼에도 교회는 교회이고 성도는 성도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바울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하겠네요.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고 내 감정에 따라서 너무 쉽게 저런 곳은 교회도 아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맞습니다. 요즘 세상은 이런 판단과 정죄를 부추기면서 이런 판단과 정죄를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겠네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간음하다 붙잡힌 명백한 죄가 있는 여인을 향해 먼저 용서를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단호하게 배워주셨고요. 그러니까 무작정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악한 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바르게 인도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겁니다. 누군가가 죄를 범하거나 어떤 공동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쉽게 판단하지 않고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마음에 담고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판단에 관해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영역 중에서는 하나님만이 온전히 판단할 자격이 있는 그런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교회에 대한 판단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일곱 교회 가운데 책망만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곳도 있고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과 칭찬 모두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교회가 책망받은 일이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라고 인정하시면 합당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네요.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셨기에 잘못된 것을 책망하신 것일 테니까요. 교회가 교회인지 아닌지는 우리들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할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남조선에는 교회가 정말 많이 있잖아요. 남조선 교회에 대해 여러 문제가 있으면 교회의 회복을 위해 먼저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는 뒷전이고 이런 교회들은 없어져야 한다고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판단은 나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로 끌어올리는 교만에 빠지게 만들기 쉬우니까요.
그렇습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건강한 교회와 세속화된 교회를 구별할 수는 있습니다. 교회의 보편성, 거룩성, 사도성 등등을 기준으로 삼아서 교회를 점검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점검이 더 나아가서 저 교회에는 구원이 없다라든지 저 교회는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든지 이런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겁니다. 또한 교회에 대한 것처럼 누군가의 구원에 관한 부분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런 영역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 구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자주 범하는 잘못이 어떤 사람의 마지막 모습만으로 그 인생 전체를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인생의 마지막이 그 사람의 전부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안 믿던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영접 기도를 하는 것은 당연히 귀한 일이잖아요. 마지막에 그 고백으로 인해 구원을 얻게 되고 그 사람의 영혼이 달라지니까요.
네. 그런데 반대로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죽기 직전에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지막 순간만을 보시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내용을 보시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믿음의 유무를 판단하시는 것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이런 영역의 문제는 의도적으로 호기심을 거두는 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실 일이다라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판단할 영역을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지혜롭게 분별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에 힘을 쏟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것과 신앙에서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런 내용을 기억하면서 삶에서 실천해 나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분은 오늘 내용을 통해서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의 과거를 많이 돌아보게 되네요. 나름 제가 얼마 다소나마 알고 있는 그런 성경의 지식, 뭐 이런 지식이라는 걸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곤 했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보는 것과 또 하나님이 보는 것하고는 너무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네,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은 자매님은 어떤 점을 느끼셨을까요?
저는 오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 특히 저는 저도 모르게 항상 뭔가를 봤을 때 저거 아닌데? 저거 맞는데? 이런 판단을 저도 모르게 이제 해버리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서 항상 하나님께 이제 제가 드리는 기도가 분별력을 주세요. 제 입술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기도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제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볼 수 있는 그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
주의